오늘 여러분 좀, 목사가 좀 좋은 설교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살펴봤을 때 별로 그러한 기대를 사실 제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조금 그 말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그 소망을 주신다는 거 이런 걸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괜히 오늘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욥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42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은 2차 논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2차 논쟁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지만, 2차 논쟁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이렇게 논박을 하고, 또 욥이 할수 없어가지고 그냥 또 자기 자신의 걸 얘기하고 하는 거 들어보시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오는 거다. 욥은 나는 이런 심판 받을 정도로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람에게도 통하지 않으니까 욥이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죽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차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그세 사람을 살펴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종교 시스템이라는 그틀 안에 갇혀 있는 위선자 종교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무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 욥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십자가 사형 당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게 지금 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이 심각한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누가 죽여요? 종교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욥 주위에 있는 그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태로 나는 의롭고 당신들은 다 악하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종교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이 나면 그러면 스토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로 비극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욥기 18장, 그 다음에 19장에는 죽음 다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지금 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미미하게 들려오는 그런 시대에 엄청난 그러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 욥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가 고난주간, 그 다음에 지난주가 부활주일,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켰어요. 우리는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지난주에 이렇게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활하시는 시즌이 어떻게 이렇게 딱 욥기하고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확고한 부활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최종 승리가 무엇인가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강해를 하는 거니까 욥기 18장을 좀 먼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충 18장이 뭐 얘기하는 거다. 자, 욥을 공격하는 공격수가 세명 있는데 첫 번째가 엘리바스고 두 번째가 빌닷이고 세 번째 공격수가 소발입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는데 욥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타자로 또 이제 빌닷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욥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이번에 빌닷이 나타나서는 욥에게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길래 욥 하나 설득을 못 시키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좀 명시를 해라. 그 뒤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로 평하느냐. 여기 욥은 하나인데 사실 욥 같은 사람이 이제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복수를 쓴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욥을 설득하는데 욥이 우리를 짐승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을 비난을 하고 자기 옆에 있는 그두 친구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기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죠? 죄인을 심판하신다. 의인에겐 복을 주신다. 근데 지금 봐라 이거예요. 욥에게는 심판이 임했어요. 모든 거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욥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다.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너가 죄인이면 우린 의인이다. 그렇죠? 그 끝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욥을 비난을 하더니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도다. 지금 욥이 논박을 하니까 스스로 자신을 찢는 이와 같은 이 자충수를 둔다.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버리시겠느냐? 또 바위를 제자리에서 옮기시겠느냐? 너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너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말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득하고 뭐 자기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전통과 지식과 뭐 여태까지 내려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번 18장에서는 위협을 하는 게 나옵니다. 위협. 위협을 하는데 어떤 위협을 하냐? 죽음의 공포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는다. 죽음의 공포를 도입하는 내용이 5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욥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5절 가서 보니까 이제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하면서 5절부터 이제 21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대왕 앞으로 너가 가서 지옥 불 속에 떨어진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사악한 자라고 직접은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지금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욥도로 뭐라 그래요? 사악한 자다. 사악한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죽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6절에는 사악한 자의 빛이 꺼진다. 여기 나와는 빛은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어야지. 너 이렇게 안 들으면 너 죽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이. 예, 여러분, 지금 식으로 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좋은 말로 할때 들어야지. 예? 안 들으면 죽는다. 죽는 거 어떻게 죽는가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 주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 내용이 이게 들어보면. 예,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다니는 길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 가서 보니까 그는 자기 발로 인해 그물에 빠지고 올무 위를 걸으며, 그렇죠? 9절에 강도가 이 덫에 걸려 갖고 강도가 그를 쳐서 이기고 10절엔 그를 노리는 올무가 땅에 놓여 있고 함정이 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 지금처럼 행하면 앞으로 내가 산다 해도 내 삶에 덫이 놓여 있고 올무가 놓여 있고 함정이 놓여 있고 그렇죠? 강도가 너를 죽이고 너는 살아 마나라는 게 이제 사실 죽은 목숨이다.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 위협을 지금 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에는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협한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11절에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의 기력이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리다가 그의 살갗에 기력을 삼킨다. 지금 이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종기 아시죠? 욥이 심한 지금 종기를 알아 그냥 북북 지금 끓고 있잖아요. 그 욥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종기 이렇게 걸려 죽을 지경이지? 그왜 그러냐? 너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사망에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삼킨다. 죽음에 처음 났다고 하는 건 장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또 구약 시대에는 장자가 가장 힘이 센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가장 처음 난 자, 아니면 가사망에 가장 위력 있는 게내 기력을 다 꺾어 버릴 거라고 지금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자, 확신하던 게 뭐예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어요.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명예, 그렇죠?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거, 또 모두 있어요. 건강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욥이 확신하던 그런 모든 게다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뽑혀버린다. 이게 끝난 다음에 그의 장막에서 뽑히고 그것이,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공포. 여기 가서 보시면 11절에 두렵게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가시면 둘 다가 다 공포입니다. 테러예요. 테러. 그러니까 테러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결국은 그를 테러를 일으키는 왕에게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테러를 일으키는 왕에게. 그렇게 될때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그의 장막에 이 멸망이, 주어가 이신데 멸망이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공포의 왕에게 이 사람이 끌려가서 결국은 공포의 왕에 의해서 죽는데, 그 공포의 왕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에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포의 왕한테 잡혀가고 죽이면, 죽음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에 유황을 뿌려준다. 유황.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불과 유황의 이 불호수가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너는 유황불 속에, 다시 말해 지옥불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17절에 이 세상에 살던 때 아주 좋은 기억이고 뭐 기억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자식도 손자도 아내도 다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뭐라 그래요? 20절에 후세 사람들이 너 욥이라고 한 사람을 생각해 볼때 이렇게 뻣뻣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니 이런 지옥불 속에 들어간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욥만 생각하면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간 저 사람하고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20절이에요. 이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저주를 한 번에 딱 요약 정리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딱 욥에 대해서 이제는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죽는다고,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그냥 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18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해요,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지금 그의 대화 상대가 누구예요? 욥이죠. 근데 지금 빌닷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욥한테 뭐라 그래요?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욥기 1장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 구원받은 사람한테 와서 너 지옥 간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고 그러고 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욥이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욥이다.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그 사람을 두고 너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의 뭐예요? 구원 신학이 틀린 거예요. 구원 신학. 뭐예요? 의롭게 내 힘을 가지고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욥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빌닷의 생각에는 열심히 뭘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아. 그거 안 하니까 너 지옥에 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 빌닷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신학 자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 자체가 이미 옳지 못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이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서 말씀 전할 때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태도가 너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정말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유하고 해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정말 구원 받을지 않을지 이거 결정을 지금 못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지옥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듣고 돌아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티브,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동기가 틀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저와 여름이 남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거나 위로의 말을 하거나 할 때도 똑같은 말인데도 지금 여기 빌다시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끝에 지옥 가요. 그런데 가서 불신자에게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돌이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빌닷이 잘못된 말을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욥에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맞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에 갇혀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렇죠? 김정은이든 아니면 저든 여러분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그 기준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절돼야 될 이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는 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가서 죽을 때 보면 다 무서워하거든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과 같은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 이게 보통 사람이 죽는 이와 같은 그 사망, 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 곁을 떠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 이건 무서운 거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두 개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옮겨지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경우 여기 지금 빌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유황이 뿌려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실상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다.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군데 간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사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 작업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다 뿌리칩니다. 예,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잘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빌다처럼 와갖고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예, 불쑥 꺼내면 그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땅에서 잠들었다가 하늘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매일 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잤다가 아침에 깼다가 잤다가 아침에 깼다가 해서 부활 연습을 365일, 100년 살면은 얼마 하는 거예요? 이게 36,500번 하는 건가? 그렇죠? 80년 살면 한 3만 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하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자서 일어나니까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거 연습을 하는 거다.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오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결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divine nature.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양자가 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상태로 영원 무궁토록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또 반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19장. 자, 빌다시 설득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 죽는다 그래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위협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기 전에 이미 나는 그런 공포, 두려움 이미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할 말이 없죠, 여러분. 너 지옥 들어가서 저거 다 겪는다고 얘기하는데 욥은 그거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다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욥한테 지는 거예요.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하면서 1절에 4절에 욥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느냐.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다 잃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저 양지바른 데 가서 이러고 쪼그리고 지금 앉아서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기와장 갖고 이거 몸 긁고 이거 있는데 옆에 와갖고 지금 10번이나 모욕을 했다는 거야. 욥이 다 기억을 해놔서 10번이나 지금 모욕을 했다. 그럼 뭐라 그래? 위로한다고 너희가 하는 말이 다 상처만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편없는 위로자다 그랬잖아요. 미저러블. 형편없다는, 미저러블 하다는 게 말을 하면 할수록 미저리, 재난을 더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아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죄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너희가 껴갖고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형제가 어떤 뭐 죄를 짓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면을 하되, 이게 잘못해갖고 상처를 줘갖고 더 나쁜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죄는 이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걸만 깨달을 수 있도록 온유하게 이거만 해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죄를 회개했다 안 했다 갖고 우리가 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일곱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 이게 뭐예요? 올무에 갇혀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7절은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다. 재판정에 지금 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는 그분께서 내 길을 둘러막으사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강도 떼가 이 길을 다 둘러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방으로 갇혀있는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은 여행자다.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9절에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왕관,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고 왕이 있는데 왕이 왕노릇 하려면 이게 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왕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재물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명예, 부귀, 심지어 아내, 친다 가져가서 말 그대로 폐위가 된 거예요. 왕이 폐위가 된 그런 상태에 이러한 그 재난에 빠져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다. 10절에 사방에서 그분이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빌딩이 됐고 또 그분께서 내 소망을 나무처럼 옮겨. 여러분, 나무를 옮기려면 어떻게 뿌리째 드러내야 옮기잖아요. 내가 지금 뿌리째 뽑혀있는 이런 나무와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에는 그분께서 또한 나를 향해 진노하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들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그분의 군대가 함께 나와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길을 쌓아 올리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도다. 지금 여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멸하려고 수많은 군대가 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태가 어떤 건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이야기해 주마. 그 내용이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됐어요. 옛날에 다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안첨만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4절에 친척들이 끊어지고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다 잊고 그 다음에 더 답답한 일이 생겨요.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 남종과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긴다는 게 뭐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투명인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투명인간으로 여긴다는 거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주인이었잖아. 여기 너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오고 뭐 해라 그러면 했는데 지금 욥이 이런 신세가 되니까 욥을 투명인간으로 여긴다. 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면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뭐좀 이렇게 해달라고 옛날에 예써 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이런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발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세가 어떤지 이해가 되죠? 밖으로 나갔더니 또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겨요. 옛날엔 욥 할아버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지혜의 말도 듣고 돈도 주고 용돈 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 이게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 비방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했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 대표가 욥이다. 애들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욥을 비방했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으되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뭐라 그러는 거야? 자식들 낳았잖아, 이 아내를 통해서. 근데 자식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서 낳은 이 자식들이 아니냐. 그거 좀 자식들 좀 기억하고, 나하고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숨결이 멀다는 게 뭐야? 저기 가서 자라 그러고, 그렇죠.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당신하고 살 마음이 없다, 나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가.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20절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내 뼈가 살과 살에 달라붙으니 피골이 상접하다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피골이 상접, 둘이 붙었다는 거예요. 뼈하고 가죽이 둘이 붙었어요, 지금. 너무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신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잇몸만 가지고 겨우 피신했다. 그럼 뭐 겨우 살아서 도피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죽음 일보 직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만 가지고 겨우 도피했으니 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쌍한 덫에 갇혀 있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두번 얘기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죄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린 거지. 내가 이러한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내 찢어지니 살 봐라, 이게. 이 정도 보면 위로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지금 계속 심판만 하고 있잖아요. 욥이 답답한 그런 심정을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여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답답하니까 욥이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책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위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 말들을, 이 답답한 걸다 적어주면 그럼 영원 무궁토록 이 말들이 기록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아까 빌다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지옥 불 속에서 죽으면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생각하고 내 말들이 철필로 해서 이 바위 속에 다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나는 이런 죄져 갖고 이런 심판 받을 정도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바위에 그냥 영원히 기록돼 갖고 남겨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의 그 답답한 사정을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는 다 원시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시인. 저 동굴에서 이렇게 앞만 가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진화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철필로 글을 써요. 여러분, 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글자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욥이 살던 그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4500년 전에 지금 글을 쓰고 철필이 있고, 그렇죠? 인쇄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인쇄기로 인쇄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필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책도 있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 가서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욥기 26장 7절 가서 봐요.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는 도다. 욥이 뭐라 그래? 이 지구가 어디에? 허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이제 와서 깨달았는데,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욥이 이 땅과 태양과의 모든 게다 허공에 달려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사람의 지혜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그 지혜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훨씬 더 컸다. 연력학자의 이 법칙이 뭘 얘기해요? 모든 게 쇠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혜가 쇠퇴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깊은 사유를 할수 있었어요. 책을 쓸수 있었어요. 글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많은 지혜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아, 그 사람들은 무슨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은 지식이 축적이 돼서 나오는 거지 지혜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지식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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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지금 컴퓨터 핸드폰이 나오는 거지 지혜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욥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욥의 위대함. 정말 제가 위대함이라, greatness, 위대함.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해 볼수 있는 최대의 greatness, 위대함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가 다 썩어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는데 내몸 지체 가운데 내 눈이 직접 그분을 본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의 엄청난 메시지를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엄청난 이 기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대감.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이제부터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영과 육과 모든 걸 통해서 넘치도록 이제 흘러 넘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에 지금부터 그냥 승승장구, 쫙 죽을 때까지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결국은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 참 밑으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거 어때?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그게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지금 욥도 간구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엄청난 위대한 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소망. 흘러넘치는 그런 소망.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추락.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냥 처음부터까지 승승장구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요만큼 생기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삶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욥 이야기 하기 전에 스펄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다. 하여튼 지금까지 살았던 설교자 중에는 최고의 설교자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침례교 목사예요. 베프티스트 프리처라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장로교 뭐가 할 것이 다 따져갖고 최고의 설교자는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15살에 회심을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하고 사람을 감화감동을 시켰는지 22살의 나이에 이미 설교의 황태자가 된 거예요. 22살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이 스펄전의 그 설교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되면서 22살 나이에 예배당을 큰 걸 얻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 런던에 가면 서리 가든 음악당이라는 데다. 음악당에 몇 명이 들어가냐? 12,000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12,000명이 들어갔는데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00명이 들어가는 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50년 전에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는 거 그대로 받아갖고 곧바로 어떻게 전신 이걸 쳐갖고 미국으로 퍼지고 전세계 설교하자마자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엄청난 설교 사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000명이 들어가는 이 서리 가든 음악당을 렌트를 한 거예요. 사지 못하고. 자, 이런 가운데 1856년 10월 19일 그날 그 장소에 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6시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부랴 그러는 거예요. 부랴. 그러니까 저 2층에 앉았던 이런 사람이 불났다 그러니까 이 난간으로 떨어지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스펄전이 일어나서 좀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봐야, 이거 뭐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불났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몇 명이 죽었냐? 7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뭐라고 남아있냐 하면 스펄전이 의식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식을 잃었다. 근데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가짜로 그런 거예요. 부랴 그 얘기한 게 누가 그런 거냐? 스펄전을 미워하고 스펄전의 사역을 미워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갖고 스펄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로 불의학을 해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스펄전은 말 그대로 그냥 의식을 잃은 상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악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거.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 나는 그때 그 상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음의 공포를 그날 느꼈다. 그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그 장소를 보니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나 때문에 그랬다. 이게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렇게 돼서 극심한 우울증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주 지나서 다시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 이후로 35년 동안 설교를 했고 한 번은 1857년에는 자그만치 23,5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없는데 23,500명 앞에서 설교라는 그러한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게 됐다는 그런 기억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일 이후에 스펄전에 생긴 게 어떤 거냐?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면서 우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증. 그냥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마흔 몇 살인가 하여튼 이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냥 갑자기 막 울음이 난다는 거 그냥 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35세에 통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통풍 여러분 아시죠? 이게 요산이 쌓여갖고, 이게 여기 닿기, 바람만 닿기만 해도 그렇게 아플 정도의 통풍이, 극심한 통풍이 와갖고, 좌절과 우울증이 이렇게 겹치면서, 그 이후에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 예배당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예배당을 졌어요. 그렇게 해서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22년 기간 중에 7년 동안을 설교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주 하고 나서 한 주씩 쉬고 두주 하고 나서 한 주씩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우울증과 이 통풍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런 그 설교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 미국, 영국 할거 없이 영어권에는 하여튼 이 전보를 쳐갖고 이 설교자에게 다 퍼졌으니까 이렇게 했던 그분도 재임 기간 3분의 1 정도는 설교를 못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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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교하면서 결국 57세에 조기 사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스펄전은 그가 경험하는 우울증의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 우울증은 뭐냐? 영혼의 힘을 한 방울씩 소진시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비정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그게 우울증이다. 목사가 그걸 겪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목사가. 특히 우울증의 어두운 면과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는 누구를 또 언급했냐? 우울증의 대가가 마르틴 루터라는 겁니다. 대가가. 알겠죠? 우울증의 대가가. 우울증과 투쟁했던 루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고통은 우울증과 고통은 내 도서관의 최고의 책이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인용했다는,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사람도 이런 걸 겪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스펄전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고통의 책 중에 최고의 페이지, 최고의 페이지는 가장 어둡고 우리의 영혼이 침몰할 때를 기록한 그 페이지인데, 그 이름은 우울증이라는 페이지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욥과 스펄전, 마르틴 루터, 존 파이퍼,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승승장구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봐요. 엘리야를 봐요. 아닙니다. 바울을 봐요. 그렇게 안 돼요. 베드로를 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스테리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다. 가장 패시미스틱한데 가장 옵티미스틱하다. 긍정적이고, 그렇죠? 낙관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근데 이게 두 개가 매일같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부활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런 속에서 그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진수가 이 절망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 영화 얻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소망? 하나로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는 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욥의 이 악한 상황, 가장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가장 위대한 부활신앙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욥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죽는다 해도 내게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겁니다. 내게 구속자가 있다. 영어로 리디머, 구원자가 아니라 리디머. 리딤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속박의 상태에 빠졌을 때 돈이든 뭘 가져다 주고 속박의 상태에서 이를 구출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디머, 구속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와 같은 속박 속에 들어있을 때 이 속박을 위해서 풀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값어치를 주고 목숨을 주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람이 그게 리디머, 대속자, 구속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억울한 사정에서 나를 빼내주실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구속한다, 대속한다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내 자신을 저 사람의 노예로 팝니다. 그 저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럼 저 사람이 노예된 걸 보고 누가 저거를 구속을 해줘야 돼, 빼내줘야 돼.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 가서 보니까 친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 그렇죠? 가까운 친족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친족이 돈을 주고 저 사람을 빼내주면 그럼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친족 구속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다. 저 짐승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속박에서 빼내려면 예,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몸값을. 그 몸값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욥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혹시 지금 안 된다 해도 맨 마지막 날에 그 구속자께서 땅에 서서서 나를 이 억울한 사정에서 구속해 주실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사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나를 이 억울한 사정에서 빼내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욥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서려면 어떤 몸으로 와야 돼요?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다 썩어 없어져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구속자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오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어떤 성경처럼 육체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콩팥이, 콩팥이 속에 있는 게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되 이 눈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욥이. 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욥이 부활을 해서 맨 마지막 때 저 땅에서 신 저 하나님, 그저 땅에서 신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부활신앙입니다. 구약성경 이렇게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끝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모든 거다 닫아두고 그리고 내 길로 가라. 맨 마지막 때 내가 내게 정해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준 제비뽑아 정해준 그 땅이 상속 땅이다. 내가 그 땅에 가서 설 거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원했던 게 9장 30절, 중재인이 있으면 좋겠다. 변호자가 있으면 좋겠다. 16장 19절. 그 중재인과 변호자가 바로 구속자요. 그 구속자가 하나님인데, 욥이 눈으로 보니까 누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거든. 유튜브에 가셔서 헨델의 메시아 이렇게 치시고, 거기 내주는 살아계시고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치시면, 그러면 내주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노래 아시죠? 그게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이랬는데, 이 헨델의 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사가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 영어로 가서 들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25절에 I know that my redeemer, 내 주가 아니라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렇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신다 해서 이 메시아는 총 3부로 돼 있는데, 3부 시작하는 45번째 곡의 이름이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주로 하지 마시고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시고, 영어를 들으실 수 있는 분 영어로 가서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영어 킹제임 성경, 그냥 그게 그대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욥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미약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의롭다 그러는데 이런 거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욥이 그렇게 위선을 부리던 그 자기 친구들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부활해 갖고 그분을 직접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위대한 이 부활신앙을 고백했는데,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나왔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끝에 두 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끝에 두 절은 뭐냐? 끝에 두 절. 욥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욥의 경고.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이 사람들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부활신앙이라도 있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욥이 이제는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죽는 거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심판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살다가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19장을 맺는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죄에 빠져있는, 속박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 우리의 이 죄값, 몸값으로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아름다운 휴거의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주게 하는 귀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